에스겔서 17번 메시지 안과 밖의 생명에 의한 회복. 이 메시지에서는 생명에 의한 안과 밖의 회복을 살펴볼 것입니다. 옛사람을 다시 한번 심판하심. 생명에 의한 회복은 에스겔서 33장에서 시작됩니다. 에스겔서 33장에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이 회복은 34장에서 계속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직접 목자로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찾고 찾아내시어 그들을 데려가 그들로 좋은 땅의 풍성으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어서 35장에서 주님은 에돔으로 상징된 우리 옛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키십니다. 이것이 30장 후에 에돔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또 다른 말씀이 있는 이유입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된 후에라야 그분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회복의 과정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에돔에 관해서 그러합니다. 에돔은 앞부분에서 심판을 받았으나 옛사람은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옛사람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반복되어야 합니다. 어제는 아마 자신의 옛사람을 정죄하고 그에 대해 심판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의 옛사람이 다시 돌아와 점잖게 또는 교묘하게 당신을 방문합니다. 당신은 회복되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께 되돌려졌으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누림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아마 자신의 옛사람이 이제 완전히 정죄와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에게 통지도 없이 방문할 수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다시 왔음을 당신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 때 그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교회 생활을 누리는 것을 미워합니다. 에스겔서 35장은 에돔과 그 무리가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에돔은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가 에돔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것들을 차지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에돔은 당치 않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에돔을 다시 한번 심판하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돔을 심판하는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동안에 우리의 옛사람을 거듭거듭 심판해야 합니다. 암몬, 모압, 두로, 시돈, 애굽에 대한 심판은 영단번일 수 있지만 에돔에 대한 심판은 영단번일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의 옛사람은 반드시 우리 몸이 구속되는 날까지 거듭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놀라운 장들인 34장과 36장 사이에 에돔의 심판에 관한 매우 소극적인 장이 있습니다. 에돔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은 확실히 반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쫓아냈지만 그는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동역하여 옛사람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다시 한번 집행해야 합니다. 좋은 땅의 회복. 에스겔서 36장의 중점은 좋은 땅의 회복, 즉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충만한 누림입니다. 뒤로 물러나 타락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누림을 상실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풍성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풍성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회복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누림의 회복이 있습니다. 외적인 회복과 내적인 회복. 주님의 회복 안에는 양면, 즉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 외적인 회복과 내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로부터, 교회 생활로부터, 성도들과의 교통으로부터 떨어져서 죄악되고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당신을 찾아내시어 그분 자신께로, 교회 생활로, 성도들과의 교통으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만 외적인 회복, 즉 주님의 회복의 외적인 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주님은 내적인 역사를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좋은 땅으로 되돌려 놓으실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회복하십니다.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으로 회복되는 것은 다만 외적인 면일 뿐입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30절까지에서 다루어진 주님의 회복의 내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관심함. 에스겔서 36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행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부흥된 것은 우리 자신의 장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셨기 때문임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24절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복 가운데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의 고토로 다시 데려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땅이신 그리스도께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주님께서 정결한 물로 우리를 씻으심.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누림으로 되돌려 놓으시고 또 정결한 물로 우리를 씻으십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은 주님의 피가 씻는 셈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정결케 하는 물도 주님의 구속하고 정결케 하는 피를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부흥되고 그분께로 되돌려질 때에도 그분의 정결케 하는 피로써 우리를 씻으십니다. 불결한 것으로부터 정결케 됨. 주님은 두 부류에 더러운 것들, 불결한 것들과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십니다. 더러운 것들에는 모든 종류의 죄악된 것, 부당한 것, 불의한 것, 어두운 것이 포함됩니다. 또 남을 미워하는 것, 남에게 그릇 행하는 것, 세상적 오락에 빠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부흥되었을 때에도 그러한 수치감, 즉 우리가 한때 빠져들었던 죄악되고 세상적인 것들을 회상하기를 원치 않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피는 정결케 하는 물로서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씻습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는 한담과 소문과 질투와 비평과 불친절에서 정결케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더라도 주님의 피는 우리를 씻고 정결케 하는 정결한 물입니다. 우상들로부터 정결케 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아주 많이 더러웠을 뿐 아니라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뒤로 물러나 부흥되기 전에도 상황이 이러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 부흥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가졌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에게는 한 벌의 옷이 하나의 우상입니다. 그들은 그 한 벌의 옷을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한 번은 상해에서 워치만니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자매를 지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녀는 26장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니 형제님은 그녀의 긴 가운에 단추가 몇 개 달려있는지 물어보자 그녀는 주저함이 없이 정확한 개수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니 형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기의 긴 가운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심지어 단추가 몇 개인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태복음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 간단한 예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한 벌의 옷을 더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을 위해서는 한 방울의 눈물조차 흘려본 적이 없지만 그들의 옷을 위해서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 예수님보다 옷을 더 사랑함을 입증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박사학이나 높은 지위와 같은 것들을 관심할지 모릅니다. 명성을 갈망하고 자신을 위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상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결함과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씻어주는 주님의 구속하는 보혈이 필요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 위에서 언급된 씻음은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씻음 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당신에게 새 영이 있다고 말하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회심할 때 주님께서 당신에게 새 마음뿐 아니라 새 영을 주셨다고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 우리는 마음과 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입니다. 한 번은 어느 메시지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때 한 자매가 마음이 상해서 내가 말한 바 사랑하는 마음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말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애를 들기 위해서 나는 그녀가 남편의 어떤 성경을 사랑하는지 물어보고 또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자 이제 성경은 당신의 것입니다. 가져가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어 그 성경을 잡으려 했을 때 나는 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만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만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시를 통하여 그녀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성경을 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주님께 대한 마음과 주님을 영접하는 영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이지 받아들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취하거나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합당한 기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려면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접촉하고 영접하려면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입맛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주님에 대한 입맛이 없다면 그분께 오지 않을 것이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님에 대한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식욕은 세상을 향했고 세상적인 것들 특히 세상적인 오락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 예수님에 관해 말했을 때 우리는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분에 대한 입맛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은혜롭게 우리를 방문하셨을 때 즉시 우리의 입맛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입맛을 잃었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로운 행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대한 입맛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들에 대한 입맛으로부터 우리를 돌려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심히 갈망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이와 같은 사랑의 식욕이 있다면 그분을 접촉하고 영접하고 먹고 마시고 호흡하기 위한 합당한 기관인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기관, 즉 사랑하는 기관과 받아들이는 기관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이는 기관인 영을 크게 무시해 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메시지들이 사람들의 사랑하는 마음은 일으키지만 그들이 영을 사용하도록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새 마음뿐 아니라 그분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담을 수 있는 새 영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직되고 딱딱하고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고기 같은 마음, 즉 주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많은 죄악된 것들을 행하고도 뉘우침의 느낌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고 경직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내적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우리의 마음은 주님에 의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몇 마디 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잘못되었으므로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시 우리는 말을 멈추고 심지어 말한 것에 대해 사과까지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심지어 작은 실수나 동기의 경미한 불순함까지도 우리를 편치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심하여 부흥되었고 주님께 돌이켜졌으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민감해졌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한 또 우리는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더하여 새롭게 된 받아들이는 영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사람의 영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은 죽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몸이나 혼이 아니라 영이 죽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는 살아있었지만 영 안에서는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는 소생되고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당신은 영과 마음의 차이가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 차이를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체험에 따라 그 차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달콤함과 귀중함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감정은 고양되어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깊은 속에서 우리의 마음 외에 어떤 것이 사용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두 다리를 사용함으로써 다리가 있음을 알듯이 우리가 영을 사용함으로써 영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접촉하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는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을 사용할 때 우리의 존재 깊은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임을 느낍니다. 그 무언가가 영입니다. 사탄은 간교하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영의 문제를 숨겨왔습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들의 영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만 사용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생각뿐 아니라 영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을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을 주의하지 않고 생각을 돌보도록 가르침 받는 것은 비극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주의적인 가르침이나 오순절적인 은사에만 주의합니다. 그러나 역사에 의하면 가르침이나 은사는 교회를 건축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가르침과 은사가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된 것은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압도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은사들뿐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3장에서 바울은 먹는 것과 성장에 관해서 말합니다. 3장 2절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하며 또 6절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은사들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12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실 수 있는 위치에 놓여졌다고 말하며 은사들에 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또 다른 핵심적인 구절은 15장 45절 하반절, 즉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었나니 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12장과 14장의 방언과 애언에 관한 말씀을 좋아하고 15장 45절 하반절은 무시합니다. 당신은 어느 것을 더 좋아합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주시는 영입니까? 생명주시는 영을 방언을 말하는 것과 비교하자면 생명주시는 영은 금과 같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놋과 같습니다. 13장 1절에서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없는 소리를 가리킵니다.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 영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 말함은 소리나는 구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말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생명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생명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날 오순절주의자들과 달리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5절에서 그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는 구약에서 취해온 것으로 신약의 저자들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은 이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표현을 채택하는 오순절주의를 따르지 말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생명에 의한 내적인 회복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함을 뜻합니다. 그분의 영을 그들의 영 안에 두신 에스겔서 36장 27절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뿐 아니라 그분의 영을 우리 안으로 넣으심으로써 그분의 영을 우리 영 안에 두시겠다고 하셨음을 봅니다. 우리의 영은 신성한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이들이 영이란 말을 들을 때 그들은 보통 성령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나니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는 새 마음과 새 영이 있으며 또 끊임없이 우리를 강화시키는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분의 본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본성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에 일치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법을 지키기란 쉽습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고 미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 곧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에덴 동산이 됨. 에스겔서 36장 34절부터 36절까지에서 주님은 황폐하고 쓸모없는 곳들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식물, 곧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풍성한 공급이 되실 것입니다. 지방교회들은 그러한 높은 상태에 도달하여 에덴 동산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많은 때 집회 안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사람의 때로 채우심.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사람의 때를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그분은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분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증거를 위해 오 주여 사람의 때로 채우소서 당신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뜻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인수의 증거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으나 그분은 우리의 구함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때로 우리의 수를 증가시키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분께 이 일을 행하시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나는 모든 지방교회 성도가 이 인수의 증가를 위해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인수로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일정 기간 내 두 배로 증가되기를 모두 열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여 사람의 때로 채우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963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는 겨우 2, 3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기도한 후에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엘든홀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의 때로 채우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주여 사람의 때를 우리에게 보내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오늘날도 우리가 수의 증가에 관한 에스겔서 36장 37절과 38절 위에 서서 그것을 요구하는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수는 의미 없는 것이며 우리는 전혀 숫자를 관심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증가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를 스스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인수의 증가가 필요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주님의 약속을 이행하시기를 요구하면서 증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들을 때 그들은 양을 주의하지 않고 질을 주의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질은 양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가를 주시고 사람의 때를 데려오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